안녕하십니까. 책읽기 20분입니다. 복지국가의 정치학 제5장 정치제도의 기원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 유럽이나 유럽과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어떻게 건설을 되었는가, 그렇게 건설되는 데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가, 역사적인 형성 과정, 이걸 살펴보고, 미국에서는 그런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노동운동이 왜 실패했는가, 그리하여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부수적으로는 미국 대법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책으로 보면 18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가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 대법원에 관한 부분이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아주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미국 대법원 얘기를 그냥 미리 좀 간단하게 해치워버리자면, 미국의 대법원은 진보적 대중운동을 제안하는 반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미국에서는 훨씬 많았다. 미국 대법원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대법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기십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이 건설되는 과정, 미국 노동운동이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결론 부분에 있는 219페이지에 있는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이를테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가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좀 보면은요, 이걸 좀 보면 219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지출과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개헌 시기, 이렇게 두 가지 X축으로는 가장 최근 개헌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지출이 Y축에 있습니다. 아유, 발음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네. 예. 다시 말해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 이것은 헌법에 사회복지 또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헌법적인 것으로, 헌법에 못 박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 헌법을 고친다는 것, 개헌한다는 것, 이거는 사회 정치 제도를 바꾼다는 것을, 그 정치제도의 근간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려면 그 근간을 바꿀 수 있는 힘의 분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정치제도의 기원,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 이것에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제도의 극적인 변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즉 비례대표제와 법원의 독립성, 이런 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보다 근원적인 힘의 산물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218페이지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요,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유럽이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제도들이 결국 유럽 노동운동의 군사적 정치적 성공의 결과였다. 반대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에 덜 우호적인 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의 봉기가 결국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동자들의 봉기라고 하는 것이 폭력을 통해 드러나게 되건 아니면 평화적인 시위에 의해서건 간에, 미국 노동자들의 봉기는 결국 정부에 진압되었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 개헌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219페이지 있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가장 최근 개헌 시기가 언제냐? 가장 최근 개헌 시기가 미국은 1789년에서 조금 조금 더 지나간 시기입니다. 예. 미국이 가장 왼쪽에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헌법 개정한 지가 200년이 넘었죠. 네. 가장 최근 개헌식이 1978년이 맨 오른쪽에 있는, X축의 맨 오른쪽에 있는데, 스웨덴,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를 이렇게 보면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아이슬란드 이렇게 있고 그 왼쪽으로 이제 점차 옛날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는 핀란드, 호주, 스위스, 캐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아주 오랫동안 똑같은 제도 위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을 거다, 똑같은 헌법 위에서 지내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현재 헌법의 위치를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아이슬란드, 영국은 뭐 성문 헌법이 없으니까 이런 나라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 나라들하고 헌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통용되고 있는 헌법이. 따라서 우리 한국은 이런 유럽의 여러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과 헌법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것의 선진도가 그렇게 차이가 없다. 달리 말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한국과는 헌법의 측면에서 보면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관한 그런 차이는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지출과 가장 최근의 개헌시기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상관계에서는 50%를 넘는다. 그렇게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개헌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개헌에 관한 얘기가 국회를 주도해서 나올 때는 뭐 대통령 분권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분권형이니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권이나 또는 사회복지 지출과 관련된 또는 소득 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 관심이 더 기울어져야 될 필요가 있죠. 미국의 헌법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헌법에 비해서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읽겠습니다. 미국의 제도들이 영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변화를 위한 시도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혁명을 성공적으로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큰 영토와 지리적 고립의 결과이다. 자기 영토에서 군사적 패배를 경험한 어떤 현대 국가도 제도의 변화를 겪지 않고는 생존하지 못했다. 미국은 외국의 침입과 그에 따른 패배를 맛보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들 중에 하나이다. 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실상 1차 세계대전 유럽 내전이나 다름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토에서의 군사적 패배를 경험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보수 세력이나 또는 강력한 군부 세력들이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 군대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넓은 영토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광산도시에서 벌어진 노동자 봉기가 워싱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유럽 여러 나라는 좁죠. 또 그의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면 한국은 영토가 좁은 것이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쉽지만 사실 한국은 어떤 이슈가 생기면 아주 쉽게 전국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번져갑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서 생겨난 이슈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국화되기 쉽고 그에 따라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의 분포만 조금 잘 되어 있다면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과는 달리 강력한 지방분권 정부를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 저는 사실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소득 재분배 정책에 도움이 될까? 지방분권 개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어떤 전통적인 토호 세력들 이번에 강원랜드 청탁 사건 이런 걸 보면 사실 강원도의 토호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그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쥐락펴락 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전국적인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얘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런 원론을 가지고 강론을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도는 저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제도는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근원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 따라서 제도를 변하게 하려면 보다 근원적인 힘을 성장시켜야 하고 그렇게 근원적인 힘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궁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좀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이 성장해 왔죠. 지내놓고 보면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경험을 좀 그 시절을 겪지 못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꼰대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나눠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1987년 이후 이제 흔히 87년 체제가 다 힘이 다 했다. 뭐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87년 이후 지금까지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시피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소득 재분배 흔히 진보라고 일컫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 한 30년 정도 앞으로 30년 후면 저는 죽겠습니다만은 이사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꾸준히 더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망과 자신감 이런 것들을 지난 30년을 지내온 사람들이 지난 30년을 겪지 못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보다 근원적인 힘, 즉 결론 218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군사적 정치적 성공을 결과했다 유럽은. 그런데 미국의 노동자 봉기들은 어떻게 진압되었는가 이런 것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1페이지를 보면 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정당은 유럽에서는 번성했지만 미국에서는 번성하지 못했을까? 왜 노동운동은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후로 미국 예외주의의 세 가지 요소인 지리, 첫째 지리, 둘째 민족적, 인종적 일성, 군사적 성공에 주목하려고 한다. 자. 유럽에서는 영국이나 서유럽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앞서 그런 헌법 개정에 그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성취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했으니까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나 아는 것도 좋지만 그 왜 미국에서 이게 실패했나 이것을 아는 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뭐 이런 책이 있었죠. 저는 그 책을 읽어보긴 했는데 글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국가 익숙한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실패하는 사람들이 일국가 익숙한을 알아두는 게 실패를 최소한 실패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게 왜 실패했나? 첫째, 20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미국의 노동운동은 인종적 분리로 인한 분열을 경험해야 했다. 네, 인종적 분리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인종적 분리라고 하는 건 다르게 보면은 이게 넓은 의미에서 이제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즉 정체성 정치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어떤 소득 하위에 속하는 계급 집단에 속해 있다기보다는 나는 백인이라 해도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사는 백인이기 때문에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사는 흑인들과 연대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죠. 이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 배제해 나가고 그런 과정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와 조금이라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접점이 있으면 그런 접점들을 찾아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건 이게 이제 정치인데 인종적 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에서는 그런 정체성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투쟁 과정에서 인종적 적대감은 일반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정치 집단에게 타격을 입히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인종적 분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204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주의 또는 그와 견줄만한 소수자 운동의 불리한 구조가 미국 헌법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제, 상원 그리고 대법원이다. 네.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정말 복잡하죠.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다 득표를 해야만 선거인단의 다수를 획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기가 어렵고 인구 밀도가 낮거나 산업시설이 없는 주는 과도한 정치적 대표권을 갖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상원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애초에 민주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상원은 간접선거로 선출되었고 백만장자 클럽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미국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보수주의의 세 번째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있는 와중에 더군다나 노동운동에서는 그 파업을 한다 그러면 파업 진압을 위해서 파견된 군대의 군사력이 엄청났다는 것이죠. 미국 노동운동 실패 핵심적인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210페이지에 있는데요.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업 진압을 위해 파견된 군대의 군사력이 엄청났다. 다른 하나는 파업이 진행된 장소와 정부가 있는 워싱턴 간의 거리가 멀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의 군대는 강력하고 그다음에 땅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저 먼 지방에서 파업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이 어떤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그리고 제도를 바꾸려는 어떤 그런 시도로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그런 까닭에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헌정체제 개혁을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 네. 강력한 군대와 파업 장소의 지리적 불리함.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노동운동을 실패하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서는 이런 이제 폭력적인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해서도 안 되고 폭력적이라는 것. 아주 힘을 골고루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시위를 조직해내고 그것을 평화적으로 진행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다 근원적인 힘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보다 근원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이라고 우리는 곧바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그 무력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또는 그 무력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힘을 조직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20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